케빈 패스모어의 파시즘을 읽고 있는 책 읽기 20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책을 왜 읽는가,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일판과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뻘소리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베리쇼 디 인트로덕션 시리즈의 이 시리즈에 들어있는 책들은 책은 굉장히 얇지만 내용은 아주 충실한, 그 얇지만 단단한 책, 컴팩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컴팩트하다고 해서 그냥 슬렁슬렁 대충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책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분야에 대한 입문서를 원한다면 이 번역본들을 읽어보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지금 그동안 이 베리쇼 디 인트로덕션 시리즈는 어떤 특정한 한국의 출판사에다 이렇게 전권을 줘서 저작을 번역을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줬는데요. 교유소가에서 첫 단추라는 이름을 달고 내는 이것들이 대체로 내용이 제가 원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크레이그의 철학도 좋고 이재만 씨가 번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 로마 제국도 좋고 제1차 세계대전도 좋고 파시즘도 물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파시즘도 좋고 또 유럽 대륙 철학, 사이먼 크리첼리, 이것도 이재만 씨 공이고 이것도 좋습니다. 사이먼 크리첼리 책은 예. 여기서 내는 철학 부분은 제가 한번 이렇게 뭐 그냥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제가 이 파시즘을 읽겠다고 한 이유는 예. 이 파시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워낙 이게 무분별하게 정의되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6공화국의 이제 6공화국 헌법이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19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그 대통령이 파시스트의 길을 걸어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좀 그런 지난 시기에 이 19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파시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정리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승만 시기에도 사실 파시스트적인 게 좀 있었죠. 그 책도 나와 있고요.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그런 책인가요? 그 책도 나와있죠. 지금 읽은 지가 꽤 돼서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부 수립한 이후로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죠. 정부 수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그 전강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런 성립된 서구 제국주의와 파시즘 이런 것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것이 꽤 오랜 기간 지속돼 왔고 60년도 넘다 보니까 그 찌꺼기들이 쌓여 있었고요. 또 군사 독재 시기도 오랫동안 거쳐 있었고 군사 독재 시기의 최후의 그 상징적인 그 사람도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 불리는데 그 자도 아직도 억울하다느니 뭐 피해자라느니 하면서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청산하고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때가 되었으니 이제 파시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직접적으로는 티모시 스나이더의 폭종이라는 책이 그 파시즘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안목을 가진 역사가인 티모시 스나이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 제가 폭정을 읽을 때 이게 전강기 유럽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교훈들이기는 하지만 파시즘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도 학문적인 정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한국 사회가 파시스트 잔당들에 의해서 또는 군사독재 잔당들의 맥을 이은 그런 정권이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5월 8일 생각에는요, 유지된다면,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논의하고 따져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한번 좀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이제 케빈 패스모어의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케빈 패스모어의 책을 차례를 보면은, 다 해서 10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문적인 저작답게 A이면서 A가 아닌,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파시즘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탈리아, 독일 대표적인 이제 20세기 파시스트 국가였던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파시즘의 확산. 그다음에 6장이 제에서 되살아난 불사조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파시즘에 대해서 파시즘의 성격을 띤 여러 정치 운동과 정당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으려면 순서대로 읽는 게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파시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는 순서대로 읽는 게 좋겠지만, 이 책을 파시즘에 관한 입문서로, 파시즘이 뭐야? 그냥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댓글 달고 이런 걸 파시스트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정도의 이해만 가진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읽으면 지겨워요. 따분하고, 뭐 용어들도 뭐 낯설고 정치학에 사용하는 용어들이기도 하지만 낯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얇기는 하지만 초보자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리 숏이긴 하지, 인트로덕션이긴 한데 초보자 용어는 아니라는 거. 이게 이런 책들이 좀 가지고 있는 좀 난점이죠.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이런 책한 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챕터는 10개밖에 안 되고 책도 얇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촘촘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읽어야 되고 읽는 순서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1장부터 사실 읽어 나가면 무슨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1장부터 읽어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일주일에 20분 뭐 고작 하면서 1장부터 읽어놔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6장, 제에서 되살아난 불사조 이 부분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이 책기 20분을 듣는 분들도 그냥, 나는 파시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들은 게, 여기저기서 들은 게 전부야. 뭐 인터넷, 댓글 부대 또는 일베 뭐 이런 거 정도는 조금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것이 파시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제가 읽는 순서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6장부터 읽는데, 제 6장은 뭐냐 하면, 오늘날, 그러니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서구 사회에 등장했던, 파시즘적 성격을 띈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여러 정치 운동과 정당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강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그래서 그걸 전강기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파시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슷한 점은 뭐고, 비슷하지 않은 점은 뭔가, 이것을 다룹니다. 이 책의 175페이지를 보면, 사후의 파시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후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파시즘 얘기를 하는데, 그 사후의 파시즘이라고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서구 사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극우 정치 운동, 극우 진영의 정치 운동들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6장에 이를테면 전반부라고 할수 있다면 후반부는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대의 극우와 188페이지인데요. 현대의 극우와 역사적인 파시즘의 관계에 논란의 여지가 얼마나 많건간에 이 부분이요. 여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현대의 극우와 역사적인 파시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다른가. 그리고 나서 결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조금 이제 결론을 미리 말해놓고 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죠. 해보면 지금까지 검토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1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듯이 파시즘의 유산을 공공연히 계승한 운동들은 대부분 주류 정치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아직 파시즘이 유산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는 정치운동들이 주류 정치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티모시 스나이더가 걱정했던 것처럼 파시즘의 유산을 공공연히 계승한 운동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정말 서양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그 지난 한 3, 4개월의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의 그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처를 해야겠지만은 이런 이제 서구에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파시즘이 완전히 괴멸된 것처럼 여겼지만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 또안 있어서 제2의 503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론적인 무장을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찌질하고도 자잘한 생각입니다만은 지난 시기에 진보적인 그런 언론이나 이런 걸 자부해왔던 쪽에서도 무슨 특정 지지자들과 싸움질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획, 우리 사회가 그동안 청산하지 못했던 그런 파시스트적인 유산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힘을 쏟는 게 낫죠. 이 사실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좌파에서도 나올 수 있고 우파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데피니션, 정의에 따르면 무솔리니만 해도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얼핏 언급했던 것처럼 독일도 민족 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었어요. 극단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게 어쨌든 파시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생각하고 한 번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지 다케시 그 양반이 쓴 책이죠.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그런 책들을 한번 재조명하면서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결론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프랑스 대선에서 아주 딱 약진했던 프랑스 국민전선, 그렇죠? 프론트 나셔널, 프랑스 국민전선. 보기에도 파시스트 정당 같아요. 그런데 파시스트 정당들은, 과거의 파시스트 정당들은 폭력적인 극우 정당들이었죠. 또 독일에서도 스킨헤드족 이런 애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FN,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전선 같은 데는 일단 과거의 정당들과 어떻게 다르냐면 민주적 적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런데 내용은 인종주의적이고 대중주의적인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주의적이고 대중주의자라는 점에서는 과거의 파시스트 정당들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적 적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 즉,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다수파가 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는 과거의 파시스트 당들과 좀 다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강기 파시즘과 현대의 극우 운동 사이에는 실질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연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거론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극단적인 내셔널리즘, 여기서 내셔널리즘이라고 이제 번역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족주의라는 말은 사실 프랑스 같은 민족주의라는 말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인종주의겠죠. 인종주의고. 그리고 프랑스 국가주의, 즉 유럽연합과의 연결관계를 끊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국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국가주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민족주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내셔널리즘 이렇게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첫째가 극단적 내셔널리즘이고 그리고 소수 종족에 대한 차별, 종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 소수 인종. 근데 인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또 색깔에 해당합니다. 색깔, 이제 피부색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그렇게 하기도 인종은 피부색인데 종족 그러면 또 이제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참 여기서도 용어가 어중간합니다. 종족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수파. 그다음에 반페미니즘. 예, 반페미니즘이 여성에 대한 억압. 그런데 재밌는 건또 이제 국민전선이 여성에 대한 억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지도자는 또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시즘의 특징이에요. 지들이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들이 반대하는 게 여성을 반대하면서도 이게 좀 여성 반페미니즘을 내세우면서도 여성을 억압하고 또 그러면서 또 소수파의 권리를 또 주장하면서도 또 소수자를 억압하고 그런 경우죠. 그리고 반사회주의, 대중주의. 대중주의는 이제 대중영합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중주의라는 말로 번역되는 게 포퓰리즘인데, 그리고 기성의 사회적 정치적 엘리트 세력에 대한 반감. 이런 거. 기성의 사회적 정치적 엘리트, 반엘리트주의죠. 그럼 반엘리트주의 요거 하나만 가지고 파시즘을 할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은 프랑스만큼 엘리트주의가 강한 나라도 없는데, 프랑스는 뭐 사회주의자든 뭐저 공화주의자든 간에 공화당이든 사회당이든 다 엘리트들이 하는 데기 때문에 엘리트 세력에 대한 반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미 합중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반엘리트주의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트럼프가 엘리트가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엘리트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자본주의, 반의회주의. 마리 르펜이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 프랑스의 이제 국민전선 같은 경우도 반의회주의는 아니죠. 마크롱하고 대결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표를 얻고자 했던 것, 이런 걸 생각한다면 반의회주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사실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파시즘은 원래 그냥 잡탕이고 짬뽕이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 가져다 쓰는 거죠.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기본적인 원리가 없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내놓는, 즉 대중영합주의가 아닌가. 그게 파시즘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대중영합주의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영합주의. 그러면 이제 또 대중영합주의가 아니면 엘리트주의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엘리트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엘리트주의,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민주정하고 대중영합주의하고를 구별하기가 딱히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점도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강기 파시즘과 현대 극우운동 사이의 실질적인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저자 케빈 패스모어는 둘 사이의 차이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저자가 내놓는 것은 현대 극우운동은 대중동원, 준군사조직적 폭력, 유일정당 체제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중동원은 현대 그 극우운동도 많이 열심히 시도를 하죠. 대중을 동원해서 혜세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대 극우주의는 가령 의회를 통해서 집권을 꾀하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대중동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중동원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보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대체로 현대의 극우는 민주주의를 전복하기보다는 민주주의에 잠재된 차별의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동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민주주의에 잠재된 차별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민주정의 약점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다는 것이 있는데,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 중요하지만 의미 있지만 억압되는 소수들이 있죠. 억압되는 소수들이 있죠. 또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에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현대 극우가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KMPS 모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는데, 현대의 극우가 파시즘보다 덜 악하거나 덜 위협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 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 제10장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시즘과 우리 이 도덕적인 문제. 이거는 제가 읽어보고 이걸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은, 도덕적 파시즘,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제 6장을 읽으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6장을 읽으시는데, 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가 현대의 극우파 운동이 어떻게 서구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현황 보고가 있고, 그것과 정강이 파시즘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두 번째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현대의 극우파 운동과 정강기 파시즘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1기 20분에서는 이 현대의 극우 운동을 역사적 파시즘과 정강기에 있었던 역사적 파시즘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얘기 정도를 일단 출발점으로,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이게 오늘 책 20분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